안녕하세요, 올가주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3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2강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이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큰 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제를 조율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제를 바라볼 때 신경을 쓰는 두 축인 성장과 물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부터 살펴보죠. 일단 성장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GDP, 한국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를 경제 규모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한국 경제가 2%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GDP가 2%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GDP의 정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돼서 시장에서 팔린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경제학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 시시콜콜하게 GDP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GNP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실전 투자하는 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장의 GDP 성장률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이익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관마다 추정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질 GDP 성장률이 1% 변화할 때 S&P 500 기업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약 5에서 6% 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에서 4포인트, HSBC는 3포인트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 취합해 보면 대충 3에서 6% 사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처럼 GDP 성장률은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 금리, 원자재 외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또 지나치게 빨라져서 경제가 과열 상태에 들어서면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CPI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CPI는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CPI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여러 품목들의 가격을 그런 소비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평균 낸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이 성장과 물가의 두 축은 때로는 서로 충돌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두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대 책무는 성장과 물가가 아닌 고용 안정과 물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침체가 올때 실업률도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신경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제 성장과 물가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조율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는 이제 시중에 그런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제 초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율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아지면 자원들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생산한 물건이 계속 팔려나가면서 공장은 100%로 가동되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임금도 올려야 되고 제품 가격도 올려야 되게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는 곧 돈의 가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돈이 귀해지죠.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잘안 하게 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사람들도 소비보다는 예금 이자가 있으니까 예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 열기도 점점 식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가 침체되고 공장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에도 하방 압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대출이 늘고 투자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지갑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그 결과 경기에도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도구를 기본으로 해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하지만 언제나 기준금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상황이 진짜 너무 나쁘거나 이미 금리가 뭐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에는 그렇게 추가로 대응할 여력이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양적 완화, QE 같은 다른 정책 도구를 꺼내들기도 합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 입문자용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중앙은행은 그냥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금리 정도 조절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높은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대표적으로 조금 힘든 예시겠죠.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성장을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포지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중앙은행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뭐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경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보통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미리 금리를 올리거나 경제 과열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긴축에 나서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그만큼 중앙은행도 판단이 자주 빗나갑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항상 교과서적인 대응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제 지표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참조를 하죠.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은 정보를 가진 중앙은행도 미래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경제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터 린치가 경제를 예측하는데 13분을 썼다면 10분은 허비한 셈이라고 할 때 그 10분에 해당하겠죠. 그럼 나머지 3분은 뭘까요? 우리는 경제 예측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까요? 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복잡계이기 때문에 경제를 예측하려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무용하지만 연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연준의 결정들을 긴밀하게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터 린치가 활약했던 1980년대에 비해서 현재 연준은 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비드를 거치면서 굉장히 비대해지고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일 플레이어로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팔로우를 해야 되고 동시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도 상당히 높여왔습니다. 과거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서프라이즈를 하고 그랬는데 버냉키 이후 연준은 이제 FOMC 이후에 그런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여러 소통 창구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연준이 할 행동에 대해서 사전 가이드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경제를 예측하는 건 함부로 하지 않더라도 연준의 일거수일투족은 꼭 팔로우하고 이해를 긴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제 지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은 상당한 확률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산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